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갈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었을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듣게 하고 염탐하고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의 영향력을 낮추고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의 땅까지 다 퍼질 때에 그럴 때 정치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갈 때 사람들은 또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였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도록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보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이런저런 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들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3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고 그리고 올바른 주님과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네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는데 베드로만 이것을 깨달아 알고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 가운데는 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한 것을 듣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없는 의심과 회의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네가 그것을 네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해주셔서 마치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인격과 분리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베드로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을 알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도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규정을 이루는 그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고대의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바알이 숭배되었고 판이라고 하는 신이 숭배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에 대한 숭배가 왕성하였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드려진 이 비석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신들과 우상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을 디디고 사는 그 땅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참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그들이 말하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일관되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게 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 과연 예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그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삶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쫓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적에 놀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너무 어렵다,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서 주님이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할 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다가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주님께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때에도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도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도취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곁에 머물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였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일관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헌신은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식하고 순진한 시골뜨기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함께 1년, 2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들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였고 진리를 따라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진실한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아,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느슨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 기도해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게으른 사람이 되고 한때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뒀다가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는 결코 참된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어리석은 이 마음의 태도와 삶을 회개해야 되고 그 대신에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도 진실한 참된 신앙의 고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자신이 고백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식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해지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하여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하고 다윗의 아들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금방 실망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이신가 그의 마음 가운데 궁구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에서 그것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운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바르게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과 모든 것을 다 행하지만 그것이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7살, 8살 되는 어린아이였는데 그가 엘리의 집에서 이 법궤 앞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을 때에 이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들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 거짓된 지식들과 완고하고 패역한 그런 마음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어서 돌과 같은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모아서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위험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속성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조류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신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산산이 다 부서질 때라야 비로소 후회하면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많은 진리를 이미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였고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미리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극적인 체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갈급함과 사모함과 또 영적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하였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스릴 넘치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권능 있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종교계의 시대의 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부흥시대의 설교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한 번도 알지도 못하였고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삶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스스로가 우리 주님의 신적인 영광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며 그들의 신실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한계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영적인 생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